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북조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의 이온유입니다. 오늘은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떠올릴 만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놀라지 않아도 되고 두려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친히 붙들어주신다니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꼭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자매님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나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올해 마라톤 이제 경기에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저녁마다 이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한나 자매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이번 한 주는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공부하는 재미가 있어서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중에 물질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과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두려움이 소망과 기쁨으로 변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두 분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요. 예은 자매님과 한나 자매님에게 두려움이 느껴지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때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했었는지 간단히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사실 두려움보다는 기분이 울적하거나 그리고 염려가 생길 때 그러한 상황들이 좀 있었었는데 그럴 땐 사실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찬양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찬양을 듣고 이제 말씀 같은 거, 설교 같은 것들 많이 들으면서 스스로 좀 이겨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한나 자매님은 어떠셨어요?
솔직히 저는 그냥 부딪히면서 당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을 몰랐던 제가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지간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어떤 아이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아이는 무엇이든 해야 할 일을 다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숙제도 미루고 준비물 챙기는 것도 미루고 시험 공부도 미루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또 칫솔질도 미루고 등교도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각을 했고 숙제를 못 내서 벌을 받았고 시험을 망쳤고 이가 썩었습니다. 이 아이는 잘하고 싶었지만 잘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달리기와 딱지치기를 좋아했지만 자기가 무능력하다고 생각을 했고 더 큰 문제는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아이를 만나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뜨겁게 감싸주셨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아이는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마음을 받아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감싸주시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도 넘어설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예은 자매님이 드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능력과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능력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 신입사원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라고 느끼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런 두려움은 적절한 긴장감이 되어서 오히려 신입사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잘 해낼 수도 있지만 정도가 지나쳐서 일에 집중이 안 되고 피로를 느끼고 또 책임을 회피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일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려면 바로 능력이 필요합니다.
학생들도 학년이 바뀌고 새로운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 조금 긴장도 되고 두려움도 생기지만 잘 준비하고 시험을 대비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합을 앞둔 운동선수가 만약 준비를 많이 못했다면 두려움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만반의 준비를 해둔 선수라면 자신감이 있어서 상대 선수가 별로 두렵지 않은 것과도 같은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초반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려움을 묵상하고 키우면서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면 안 되고 작은 과제가 앞에 있을 때 외면하지 말고 대면해서 해야 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려고 책상 앞에 앉아서 정작 책을 펴지는 못하고 다른 것들만 만지작거린다든지 괜히 청소를 하고 음악을 듣거나 한다면 현실을 대면하기 두려워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초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잘 해야 하는데요. 그 두려운 일, 예를 들면 책을 열고 공부하는 게 두려웠다면 그 즉시 책을 열고 글자를 들여다보는 일에 바로 착수하면 됩니다. 일에 대한 두려움은 그 일을 직접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피해가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이 두렵다면 두려움을 키우지 말고 능력을 키워야겠네요. 문제가 두려우면 방법을 찾아보고 고난이 두렵다면 돌아가는 방법을 찾지 말고 직진해보고요. 단념하거나 포기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어요.
네, 그래요. 만약에 지금 하는 일이 두려워서 조금 망설여진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작은 일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을 일단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일은 내일도 어렵고 내년에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라도 더 배우면 됩니다. 하나라도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조금씩 변하여서 자신감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도전했을 때 패배나 실패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패배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패배도 시합의 일부분이니 도전해야 무기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 때문에 충격을 받고 정신적으로도 상처로 남을 만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인생에 오점이 남겼다고 생각하고 패배의 기억이 다시 반복될까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마음에는 항상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맞아요. 누가 봐도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으니까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큰 승리를 거뒀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간의 범죄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그는 슬프도 쏘이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패배의 쓰라린 기억에서 여호수아를 일으켜주셨습니다. 한나자매님이 여호수아서 8장 1에서 2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재도전을 명령하셨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여리고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패배의 기억을 더 이상 곱씹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다시 싸워 이기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마음에서 두려움과 낙심과 패배의 상처를 내려놓고 마치 처음으로 출전하는 선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략을 신뢰하고 평강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패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실패의 기억에 갇혀서 두려움에 빠지기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실패에 대한 전적을 지워버릴 것입니다. 능력이 일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면 사랑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사랑은 성품이고 관계를 감당하게 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번째 해법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멀리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에게 집착하게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자유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좋아도 표현하지 못하지만 사랑은 어려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정직하게 하지 못하지만 사랑은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숨지만 사랑은 다가서고 두려움은 불안을 느끼게 하지만 사랑은 불안을 뛰어넘는 역동성이 됩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랑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이겠군요. 사랑하는 자가 용기를 내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은 자매님이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숨도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사랑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두려움 없는 사랑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두려움은 사랑을 몰아내나요?
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사랑을 몰아내기도 합니다. 인생이 허비될 것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사랑하며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기도 하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대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타인을 향해서는 냉담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고립되고 외로워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랑하고 싶지만 실패하는 것도 두렵고 이웃에게 거절당할까 봐 두렵고 또 상처를 받을까 해서 두려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사울은 다른 사람의 훌륭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고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진짜 문제는 어쩌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감을 가질 만한 외적인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사무엘상 9장 2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준수하고 키도 어깨만큼, 어깨 위만큼 더 큰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울은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가는 것마다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했고 사울의 신하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의 여인들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고 딸 미갈도 다윗을 흠모했어요.
네, 그래요. 그게 근데 전부 다였어요. 누가 반역을 꾀한 것도 아니었는데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셨습니다. 사울은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두려워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과 시기심으로 영혼의 열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사울과 비슷한 경우인데요. 두려움을 호소하는 청년 철수 씨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수 씨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을 한나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일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자신이 없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데 열정도 없고 걱정만 앞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꼼짝도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위장병이 발생하고 화병이 생겼어요.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다 제 탓인 것 같아서 자책감과 죄책감이 듭니다. 이런 상태가 나쁜 건 알겠는데 벗어나지 못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이 청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철수 씨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바빠서 주로 할머니가 돌봐주셨습니다.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절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상처는 지난 30년간 철수 씨를 괴롭혔습니다. 철수 씨는 지금 스스로를 비난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성실하고 멋지고 모범적인지를 자기 자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가진 철수 씨가 지금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몰라 하면서 우리 앞에 힘없이 앉아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예은 자매님과 한나 자매님은 자기가 얼마나 멋진 청년인지 모르고 축 처져 있는 철수 씨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격려의 말도 좋고요. 따뜻한 조언도 좋겠습니다. 두 분의 진심이 전달될 만한 말이면 어떤 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철수 씨한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철수야, 나는 너의 성실함이 참 멋져 보이는 것 같아. 너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도전이 되고 배우게 돼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철수 씨에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누구나 실수하고 자신감이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자신감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한번 믿고 나가보면 어때? 이렇게 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철수 씨가 그 말을 들으면 정말 힘이 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철수 씨의 표정이 지금 밝아진 것이 보이시나요? 제가 철수 씨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첫째,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나 자신에게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둘째, 나 자신은 스스로 사랑할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마귀의 속삭임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기대해 보라고 권해드립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철수 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일 기억해내고 이제는 그 사랑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네. 한순간에 부정적인 생각이 모두 물러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내 눈과 귀를 주님께 향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 영혼은 사랑을 품지 않으면 두려움을 품게 됩니다. 왕궁에 거하던 사울은 초조함을 느꼈고 광야에서 노숙하던 다윗은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선은 광야에서도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안하냐 두려워하냐 하는 것은 환경이나 지위, 나이,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요.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울처럼 두려움과 거절감에 묶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과제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그것을 감당할 내면의 힘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라는 말씀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과감한 사랑이며 완전한 사랑입니다. 수천 년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건지신 사랑입니다. 예은 자매님이 요한복음 15장 12절을 읽어주시겠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마중물이 부어져야 우리 영혼 밑에 가라앉아 있는 사랑의 샘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온통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는 하십니까? 라고 원망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한나자매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쏟아붓고 싶으신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돌려봅시다. 첫째, 자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산책하며 하늘과 바람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가진 모든 거절감과 두려움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공동체, 예를 들면 교회와 가정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지면 우리 영혼은 반드시 치유될 것입니다. 다섯째,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면 거짓 생각과 감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하셨고 탕자일 때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야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세상에서 느꼈던 모든 두려움과 긴장감이 다 녹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눈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은 자매님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열심히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삶을 제대로 살아내야만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사랑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의 문장들을 잘 듣고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은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절대적이고 무한한 사랑으로 붙들어주십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일터에서 누가 비난해도 어떤 오해를 받아도 가정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아무리 부족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네, 잘못은 고치면 되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채우면 되고요. 또 오해가 생기면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두려움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오늘 나눔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으리라는 얼초에 받은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결국 내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께로 달려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고 그 사랑을 외면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짐을 맡기고 오라고 부르시는데 거짓 부리며 마음을 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거짓을 내려놓고 겸손히 아버지 품으로 다시 달려가 그 사랑으로 다시 채워져야 할 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나 자매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그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제가 그전에는 다른 사람 눈치를 엄청 보면서 맞추려고 하고 누가 내 뒷소리를 하진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엄청 컸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뭐라든 신경도 안 쓰고요. 그냥 저답게 행동하고 저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출하는 것 같아요. 저는 늘 내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매번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저에게 자신감이 생긴 것 같고요. 또 하나님께서 상처받고 우는 저를 보시고 이제는 그만 상처받고 울지 말아라 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이런 마음가짐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나누면서 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계시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능력과 사랑으로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철수 씨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철수 씨를 붙들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철수 씨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격려 한마디를 건넬 수 있습니다. 만약 나 자신이 지금까지는 철수와 같은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두려움의 언덕을 넘으며 흔들림 없이 지내시기를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꼭 승리하세요.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과 하나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네, 오늘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늘 즐겁게 여기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혹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91편인데 9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1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15절입니다. 1절부터 13절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14절부터 16절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1절부터 1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 한 구절씩 한번 우리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건지시겠다고 하시고요.
네, 4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네, 하나님이 그의 날개로 덮으시죠. 우리가 이제 날개라고 하니까 또 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날개를 갖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깃털이 있으셔? 이건 이제 의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시편이잖아요. 그죠? 이게 시의 형식인데 시의 형식의 특징은 운유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운유화한 거다. 그래서 실제로 뭐 하나님이 날개가 있다거나 깃털이 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죠.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그의 날개로 덮으십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네. 나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지키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 하나님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피난처, 요새, 4절에 방패, 그리고 손방패라고 합니다.
네, 하나같이 하나님의 보호와 관련된 표현들이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부터 13절과 14절부터 16절의 관계예요.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네.
네, 목사님 14절을 네. 읽었는데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요?
아, 예,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의 다른 역본들을 읽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네, 그럼 성경 다른 역본들이 무엇인가요?
성경도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야 하니까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를 번역한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어보면 14절 첫 번째 문장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를 건지시고 지키시며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지 이유를 알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지키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14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렇게 읽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건지리라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지키시는가? 14절부터 16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시 한번 우리 1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14절에 왜 그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가? 14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말해요.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네. 또한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요.
네, 무엇을 주목해 봐야 할까요?
네, 1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14절부터 16절에는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서로 대칭이 되는 겁니다. 1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건데 14절부터 16절은 이제는 그가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또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서로 대칭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은 오직 그냥 사고로 사물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건데 인식해야 되는 것도 인식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생각하는 거를 인식하는 거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만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 두 분은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크고 작게 이런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볼까요?
네. 저는 되게 오래 전이었는데 다 그게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저는 더 이상의 예전에 쓴뿌리가 생각나지 않았을 때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보면 이제 감정적으로나 이런 상처들이나 또 예전에 그 힘든 시간들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시간과 날짜와 장소 특정 장소 뭐 시간 이런 날이 되면 또 그런 아픈 시간들이 더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딱 그렇게 기도해도 또 그런 장소에 가도 그런 날짜가 되어도 더 이상 그런 아팠던 시간들이 떠오르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리고 그가 책임져 주실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살게 해주실 거다라는 이제 주권을 내어드리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과거의 그런 경험들이 새롭게 인식되고 바뀐 거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을 만약에 이 경험의 기준을 나눈다고 하면 그때부터가 아닐까. 그 인격적인 만남의 시작은
전과 후가 되는 거군요.
그때부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아,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사라자매처럼, 그럴 수 있겠다. 도전이 되네요. 그죠? 네, 우리 사라자매는?
네, 저는 솔직히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확신 있게 대답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그 말의 무게를 저는 충분히 알거든요. 네, 그래서 확신 있게 말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기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뭐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이 조용히 또 울리는 순간들이 있고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그때마다
그런 소소한 인격적인 경험들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없는 게 아닐 거야. 아마.
네. 하나님이 항상 저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고
그렇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앞에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제 상황을 아시고 제가 놓여 있는 그 환경, 제가 처해 있는 그런 부분을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마음이 움직여
그렇죠.
집니다.
그런 그게 인격적인 네. 반응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경험이란 내 지정의가 반응될 때거든요. 어떤 특별한 체험과 경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걸 넘어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는 내 지정의가 반응이 되어질 때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이게 이제 감정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반응이 될 때 그걸 우리는 이제 인격적이라고 하니까 그러한 것이 충분히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겸손하셔서 또 우리 하나 자매님이 그 옛날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분이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시편 91편을 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경건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시편 91편을 낭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권했어요. 이게 우리가 읽었던 지금 시편 91편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중요한 교회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편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 경건해지기 위해서 시편 91편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고 보니 시편은 다른 성경보다 훨씬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 또 순종과 회개, 기쁨과 탄식 등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듯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우리가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시편이 다른 성경들과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구약의 모세오경이나 뭐 역사서, 선지서, 또 신약의 복음서나 서신서들은 다 하나같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 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편은 어떤 것이 다른가요?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편은 위에서 아래가 아닌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말씀,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 신뢰나 찬양이나 순종이나 회개와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위에서 아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래에서 위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런 면에서 성경 자체가 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개발되고 친밀해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나 시간에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아타나시우스가 권면했던 그 시편 91편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전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우리 묵상 중에 혹은 우리의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또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한번 나눠볼까요?
아, 네, 오늘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네.
아, 지난 시간들이 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정말 은밀한 곳에 보호하시고 그 아래에 저를 넣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에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진짜 정말 이 말씀에서 그 나오는 그대로 사냥꾼이 올무에서와 또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리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참 어려움과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그 고백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울림이 되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고 그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 네. 나누는데 우리 사라자매의 진심이 느껴지네요. 네. 진정한 고백이 느껴져서 저도 감동이 됩니다. 네, 우리 하나자매는
네, 저는 이번 묵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하나님은 단순히 나를 보호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다.
관계를 맺으신 분이군요.
네, 라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계속 피난처, 요새라는 표현들이 그냥 비유를 넘어서 내가 실제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이유가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 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자매는 뭘 지금 당장 꼭 간구한다면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적용해보자면
네. 간구한다면 평소에 약간 저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제가 헤아릴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공감이라는 단어이긴 한데
아 공감해주는 서로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네 그렇긴 한데 저는 공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나 할 수 없는 거를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아 근데 잘할 것 같은데.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 시편의 이러한 고백들이 또 우리 사라자매에게는 아, 또 개인의 경험들이어서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시는 경험들이 있으면 앞으로 미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또 확신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런 나에게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셨다라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이 나를 또 동일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되죠.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